예, 우리 오늘 주기도문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우리가 말씀 들었고요. 오늘은 죄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기도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겁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함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가? 뭐 그렇게 그냥 읽으면 그렇게 들리죠. 오늘 조금 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편지도요,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지금? 아니, 지금 누가 이것을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죠. 그렇죠? 우선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여기서의 죄사함을 위한 그 이 기도는, 용서에 대한 기도는 구원받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아래에 있어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면 죄는 죄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죄는, 잘못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똑같은 죄도요, 어떤 사람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그것도 죄예요.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란 말이에요. 지금 그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 그 부담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죄의 사함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를, 여러분, 그 우리 주기도문 보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 그러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의 형벌을 쪽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소하셔서 감옥에 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혼돈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서 이 구절은 부담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를 왜곡시켜서 나에게 마음의 부담이 안 되게 하려고 하든지 이렇게 나타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구절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용서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아요. 왜요? 아니, 우리의 죄 다 사해졌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 우리의 죄 다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붙잡고,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이젠 괜찮아, 나는 천국 가, 이 생각에 사로잡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틀립니다. 또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실제?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어만 잘 되죠? 한국말 안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미국에 오래 살면 살고 미국에 적응하면 할수록 언어가 느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변화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자,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 성질.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성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처럼 점점 성화가 되어가면서 죄와 점점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해. 우리는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난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나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난 용서 안 해도 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대요. 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 죄 씻음, 우리를 향한 그것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와요.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시작이 된 요한 칼빈 그 목사님은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그냥 죄도 아니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이 죄에 짓자마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조금만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인간의 죄를 책망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아담에게 네가 왜 이걸 먹었느냐 질문하셨잖아요. 그것 전에 뱀을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죄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자,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또 용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게, 아이 그래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좀 잘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이 사람을 위하고 뭐 이 사람 자녀들을 위한다든지 다른 호의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 거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법칙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통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두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는 이 잘못된 시도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다른 인간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를 위하고 감싸고 용서하는 그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땐 용서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용서하는 그런 성품 없었느냐?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은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조건이 없는 무한대의 용서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나의 본능에 이끌린 용서 정도는 남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용서하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절대로 못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잔재만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진심으로 용서를 못해요. 진심으로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쓱 돌이켜가지고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아주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되면 과거 했던 용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죠. 증오로 바뀌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용서는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하라는 법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용서라는 관점에서 푸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율법이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땐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신명기에 보면요. 15장에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뭐냐면 면제법이 나와요. 면제법. 7년마다 종으로 팔린 사람들 또 돈을 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 면제해줘야 돼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런 법을 용서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는 구원은 못 받아요. 이스라엘 그 사회, 그 민족과 국가지요. 그 국가가 돌아가는 법, 그 법률적인 면으로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누가 어떻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특히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어떤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복잡해요 그것도요. 원래 받는 성질이 있는 걸 알았는데도 놔둬서 받았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대가가 훨씬 커지고요. 그런 게 없으면 둘 다 팔아서 반씩 나눠야 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어요. 그런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용서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안 돼요. 겉으로는 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냥 사회 법 지키듯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교회 오시면서 여기 제가 알기에는 여기 45도 그렇고 66도 그렇고 일반 라인은 톨로드막의 일반 라인은 55마일로 알아요. 맞죠? 55마일 밑으로만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시죠? 우리 저 뒤에 현역 경찰 계시는데 다 잡아가야 되겠네요.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법도 그냥 적당히 지키는 거예요.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어요? 절대 안 통하죠. 절대 안 통해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성도 그 이사를 도와주는데, 뭐 짐이 많지 않아서, 그 옛날 우리 밴이 있을 때, 뒤에 의자를 다 띄고 가서 짐을 실었는데, 이렇게 깨질 만한 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지를 못하고, 뒤에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심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스탑 사인에서 풀 스탑을 하면 이게 이렇게 섰다가 또 떠날 때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섰다가 살짝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 뭐 3마일 퍼 아워 막 그렇게 5마일 이 정도로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폴리스가 보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티켓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티켓을 떼어도 저는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왜? 스탑사에서는 풀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못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 제대로 못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생각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참 용서가 되어져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용서는요, 우리가 용서 못하지 못한 죄, 이것은 우리의 죄는 누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단 털끝만큼도 남기지 못한대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죄는요. 반드시 계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려고 오신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용서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요 인간의 용서는 모든 우리에게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굴러가요. 이것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의 대신에 내 안에 있는 뭔가 의의를 놓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잖아. 우린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비교 가운데서 나오는 인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반영돼 비춰진 것뿐이에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무슨 사극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 앞집 어떤 집안하고는 대대로 상종도 하지 마라. 그리고 꽉 하고 죽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솔직한 인간이에요. 이 기도는 용서받은 자의 간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에게 이미 죄사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아도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또. 예수님 그러면요.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목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욕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 기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를 지은 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는 이웃에 대한 용서를 결코 외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 용서하게 돼요. 쉽게 용서가 돼요. 그것은 그 수학적으로는 비례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깨달아진 사람일수록 형제의 죄를 훨씬 더 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요, 겉으로는 용서해도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서버리면 형제가 나에게 한 이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만 달란트 빚진 자, 또 백 데나리온 빚진 자, 바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백 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왜? 이거 자기가 뭐를 탕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백 데나리온이 아니고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 그러면 백 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돼요.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해돼요. 우리의 영원한 형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탕감했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게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성령은 나를 자꾸 예수님의 성품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의 죄성, 이 죄에 찌들어 있는 육체, 이것은 자꾸 용서 못하게 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여러분 중에서 한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국 영화 중에서 밀양이라고 있었어요. 밀양. 그게 그 자기 자녀를 죽였나요?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인가 그랬던 여자예요. 그런데 누가 가족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증오에 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괴롭지만 기도하다가 살인범이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가서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은 이제 용서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기대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 변화도 없이 나도 예수 믿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기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당신 용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영화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내용하고요, 너무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살인범도 잘못된 속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살인범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가족을 해쳤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도, 물론 죽은 그 당사자에게도 그렇지만 가족에게도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죄, 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사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는 용서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말로 얘기하는 얌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겠다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끝이에요. 이 사람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왜 그러냐. 자기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살인범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서 해방됐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끝이어야 돼요. 이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게 돌아가고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용서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형제, 이 자매가 나에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건 말은 쉽지만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용서라는 단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그 죄를 탕감하고 또 면제해 준다는 그 단어하고 동일어예요. 같은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요, 제 15장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제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성도들끼리는 빨리 용서하는 게 좋아요. 왜? 내가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그 본문을 이 개념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율법에서도 매 7년마다 이렇게 면제해 주, 탕감해 주라고 명령했고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처럼 용서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형제라 그랬잖아요. 유대인 동족들. 똑같이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은요,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더 중요시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요,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구제도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래요. 그리고 그게 안 보이는 구제는,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재물을 주셨는데, 우리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지금 구제헌금을 지금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구제해야 될 자가 누가 있는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받게도 해요. 그게 없을 때 받게를 먼저 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뭐 밖에 나가서 사랑한다, 구제한다.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죄사함의 근거가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나오고요. 또 이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서로 용서하는 이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용서하라는 그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여러분 전설처럼 남아 계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1948년도인가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동신이와 동희인가 하여튼 그 아들 둘이 정말 믿음이 좋은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는 고등학교의 기독교 그 클럽 회장 부회장이었어요. 형이 회장이고 동생이 부회장.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들어오면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탄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 폭도로 바뀐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이 형제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국군이 진압해서 6.25 전쟁 전이지만 그 반란군들을 다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이 그 진압군을 찾아가서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주동자를 풀어달라고 강청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럼 처음부터 아무런 갈등도 없이 내가 탁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갈등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죽은 그 형제의 여동생,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딸 간증을 들었어요.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양 오빠가 됐는데 양 오빠가 자기 친오빠 둘을 죽인 사람이에요.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또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요. 네덜란드에 그 부흥사, 유명한 여 부흥사였는데 코리 텐 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그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 숨겨준 게 발각이 돼서 이 코리 텐 붐 여사와 그 가족들이 이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학대를 다 받았고요. 또 그 가족 중에 일부는 목숨까지 잃었어요.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언니는 죽었어요, 거기서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여사 마음속에 그 독일인에 대한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진짜 싫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 세대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그걸 그대로 당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강권해서 가게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용서의 복음.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많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다 전하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막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그 독일 군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향이랑 너무 비슷해가 흘러가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딱 굳어버린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그냥 좀 좋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다 활짝 온 몸으로 네, 형제님 내가 당신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음속에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용서해라. 자꾸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괴롭지만 이 형제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깨달아져서 형제자매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정말 애쓰지 않으면 이거 안 생겨요. 그런 마음. 마음 생기면 할게요.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 써서 생겨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나는 싫지만 죽기보다 싫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지옥인데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걸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구리 텐붐 여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기 싫은 용서지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죽어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 다 받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계속 십자가에서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깨닫고 또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